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알바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될수 있도록 삶의 열매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아주 오래전인데요. 일본에서 나고야에 어떤 그 집회에 갔었습니다. 거기는 카톨릭 그 친구를 쫓아서 간 그러한 모임이었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어떤 그 여자분이 갑자기 그 실명을 하게 돼서 사고가 아니라 병이긴 하지만 하여튼 갑자기 실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실명한 후에 그분이 그 겪은 얘기들 그리고 또 지금 그렇지만 주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하는 그러한 간증을 하는 모임에 갔었습니다. 그분이 그 생전 생각도 안 해보고 상상도 안 해봤던 그러한 일이 자기에게 닥치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살아야 하고 그 속에서도 또 이겨내야 하는 그 길을 말씀 속에서 찾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거뜬히 거기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자기가 눈이 보이지 않을 때그 깨달은 것은 얼마나 내가 눈에 많이 의존하고 살았나. 눈에 의존했기 때문에 보는 것을 통해서 판단하고 보는 것을 통해서 그냥 쉽게 쉽게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그 배후에 있는 것, 진짜 것, 정말 알아야 될 것, 또 정말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놓치고 살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오히려 안 보이게 된 후에 깨달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한테 다 눈을 감으래요. 그리고 눈이 안 보이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없어진 게 벽이라고 얘기해요. 벽이 안 보이게 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눈을 감으면 다 그냥 그 뚫린 공간인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그내 눈앞에 지금 뭐가 있는지, 내 주위에 뭐가 있는지를 온 몸으로 정말 뭐 청각, 촉각 뭐할거 없이 다 동원해서 시각 외에 모든 걸 동원해서 정보 수집을 하는 거예요. 소리가 먼데 있는 기차 소리까지 아니면은 새 소리, 사람 발자국 소리, 뭐 자동차 소리 여러 가지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의 간격을 벽이 없지만 그 몸이 느껴가는 거예요. 또 바람을 통해서 그 오는 그 흙냄새, 뭐 반찬 냄새, 무슨 여러 가지 그 냄새들 통해서 또 발바닥 밑을 통해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보 수집을 하는데 눈이 보였더라면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깨닫지도 않았던 것들이 거꾸로 보여지고 알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아참 동감했어요. 우리가 본다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그 보는 것으로 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을 단정지어 버립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것, 그 사람의 그 정말 냄새나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 사람의 그 어떤 눈동자의 흔들림이나 뭐 그런 속에서 오는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그 가진 여러 가지 감정과 그 가진 것들을 사람들이 뭐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벌써 보고 탁 보고 그 정해버린 것에 자기가 스스로 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사람을 만났을 때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인상이 처음에 봐서 몇초 동안에 다 정해져 버린대요. 아, 저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관심거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입은 옷이나 가진 핸드백이나 뭐 화장이나 또그뭐그 사람이 또 멋있다든지 뭐 조그맣다든지 아니면 목소리가 이렇다, 말투가 이렇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그냥 탁탁탁탁 몇분 만에 그냥 몇초 만에 정해서 싫고 좋고를 정해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어머니를 싫어하는 사람이 그 시어머니가 빨간색을 좋아해서 빨간색 옷 입은 사람, 빨간색 물건 가진 사람은 다 싫다라는 그런 식의 자기 안에 있는 어떠한 것이 그 판단에 영향을 줘가지고요. 실제 그 사람의 무엇인가를 전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도 싫고 좋고 하는 것을 이미 정해버렸고, 그리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아니면 훌륭한 사람이야, 아니야 하는 거를 그냥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우리가 참 우리 인간의 그런 그 뭐랄까 잘못된 선입관, 편견, 그것에 그 모순되고 무모한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똑같은 사람인데도 머리를 다르게 하고 옷을 다르게 하면 뭐 말하자면 현대 히피식으로 애들이 뭐다 찢어진 옷 이렇게 이상한 옷 입고 진하게 그 저기 화장한 사진하고 또 고상하게 저기 무슨 옛날 드레스 같은 거를 입고 그렇게 한거 하고 또 똑같은 사람인데 그 뭐랄까 무대에서 바이올린 연주하는 거 하고 또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기 나이트 클럽에서 막 춤추는 사람하고 이렇게 놓으면요 그 무대에서 바이올린 하는 사람은 고상한 사람 같고요 춤추고 그러는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사진으로 보고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은 노는 사람, 뭔가 타락한 사람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화장하고 한 사람은 정말 또 그런 사람이다. 또 그렇게 고상하게 드레스를 입고 하면은 뭔가 그 사람의 인격까지라도 뭔가 배경까지, 삶까지도 다 뭔가 좋아 보이는 그런 우리들이 그 선입관을 가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사진을 보고 그 순간에 우리에게 입력이 되는데요.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고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선입관들도 있고 편견도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입력된 선입관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아무리 고쳐줘서 나는 사실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해도요,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가 생각하던 하나님이 톡톡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한국의 신앙을 기복주의라고 얘기해.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근데 그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 땅의 것,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기의 어떠한 정력과 욕심을 채워주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영광되게 하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러한 자리에 자기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때 어려운 일, 힘든 일, 슬픈 일, 기가 막힌 일, 그거는 피할 수 없이 오는 거다. 그거를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두려워할 일도 아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들이 받은 은혜고 특권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실 거니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욱 우리에게 유익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지금 삶이고 삶이라는 자체가 하루의 괴로움이 족하게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려우니까 저기 가고, 저기가 어려우니까 또 다른 곳을 피하고, 이 사람이 어려우니까 또딴 사람이 오면 더 나을까. 그런 것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려서 저희 어머니가, 한 사람하고 못 살아서 열 사람하고 시집을 가도 결국은 힘든 거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얘기를 그 노상 들어왔어요. 어려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할 때라도 노상 들어오면서 저는 어떤 면에서 어떤 남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행복하게 산다라는 그림을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 엄마가 아직 자라지도 않은 딸에게 완전히 꿈을 없앤 그런 일처럼도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그러면 결혼 안할 건가? 그래도 결혼해도 어렵고 안 해도 어려워도 그래도 일단 결혼하는 게더 낫다. 왜냐하면 거기서 배우는 게 있으니까라고 이제 하는 소리를 어려서부터 들으면서 자랐어요. 저희 어머니는 딸만 넷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넷이 이러고 자고 있으면 저 아이들이 시집 가서 애 낳고 살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다라고 할 만큼 결혼 생활, 삶 자체에 대해서 저희 엄마 자신이 힘들고 비관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자랐냐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맞추는 것이 나의 일이다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자란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해 주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삶 속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게 나의 자존감이고 나의 할 일이고 그것이 정말 내 삶을 내가 그 주인 되는 거라 그럴까? 내가 책임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나 자신이 내가 정말 나를 책임지고 나를 이렇게 잘 운영할 수 있는 지혜를 내가 가졌나, 그런 힘을 가졌나 하면은 잘하려고 하는데 애써서 나를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사람다운 사람,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으로서의 자기를 내가 막 꿈꾸고 나가는데, 난 상대방들에게는 요구가 없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실제로 미숙하다 보니까 힘이 없고 그리고 지혜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고민하고 자라는 그러한 저의 사춘기가 집안에서는 뭔가 문제가 갖고 쟤는 도대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하는지가 알수 없는 아이로서의 그 뭔가 정말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 자기를 보는 거예요. 문제가 되려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문제를 이겨나가는 사람으로 살으려고 애쓰는 건데, 저는 잘 살았나 못 살았나를 생각해 본 일은 없지만 제가 돌이켜 볼때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예수님 믿을 때고 안 믿을 때고 간에 사람으로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려고 참 애쓰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힘이 없고 미숙하다 보니까 항상 오히려 실패를 하고 오히려 상처가 더 커지고 오히려 좌절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 사람답게 살수 있는, 그리고 내가 납득하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수 있는 길이었고 능력이었고 소망이었고 그리고 지혜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고 여태까지도 살아왔어요. 그런데 똑같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다도 이제 믿는 형제들 속에서도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지체들의 어떠한 목적이, 삶의 목적이나 생각의 어떤 그 포인트가, 정말, 자기의 어떤 자존감이라 그럴까, 내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지 정말 올바로 사는 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나? 어떻게 해야 내가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누군가 옆에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생활을 할수 있느냐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가? 저 사람들이 나를 없이 여기지 않는가?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하는 데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이 저를 평가하기보다는 제가 저를 평가할 때에 제가 납득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저인 것을 항상 요구했다 그럴까? 그것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살아오는 그러한 삶에 그냥 머리 박고 살수 있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게 무엇인지 아시는 분도 하나님뿐이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한 것이 저에게는 정말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것밖에 저 스스로는 아무리 이리 뒤척여보고 저리 애써보고 있는 힘을 다해서 애써봤어도 그것이 되지를 않는 거를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제가 노력하기보다 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제가 어떡할까 고민하는 것보다 사랑해라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 앞에 내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굴복하는 게 훨씬 더 저에게 행복한 일이었고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를 부인하고 오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갈등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주저하거나는 하지 않으면서 올수 있는 정말 쉽고 편한 길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이 알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권세를 갖고 살면서의 그 삶, 그가 겪지 않았던 고생도 했고 억울함도 당했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 눈초리 얘기 그 속에서 살았지만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의를 입고 그몸 안에서 발견되는 그한 가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정말 고상함 그 멋있음 그러한 어마어마한 행복.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그는 그냥 소위 말한 뿅간 거예요. 다른 거는 생각이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힘든 거 힘든 거고 억울한 거 억울한 거지만 그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를 흔들리게 하지 않았고 그를 떠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울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받은 축복이고 은혜 받은 은혜입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그러한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우리가 썩을 것으로 뿌려져서 썩지 않는 것으로 거두어지고, 이 육으로, 육체로 심어져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는다. 그것이 부활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꾸미고, 내가 병원에 가서, 내가 뭐 운동해서, 내가 성형 수술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쁘게 보이고, 건강하게 보이고, 튼튼하게 보이고 하는 그러한 몸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서 멋있다, 예쁘다, 아니면 잘났다, 못났다, 왜 그렇게 생겼냐, 너의 피부는 왜 그런 색깔이냐, 너 키는 왜 그러냐, 이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 그 집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어서 바울은 그것을 사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모하는 그 집이 우리도 사모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그게 정말 우리의 사모함이 되면은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가진 이 장막, 이 육체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잘 보양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이 육체를 우리가 잘 보양하는 일에는 힘써야 되겠지만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위해서 아니면 내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예쁘게 보이려고 내가 만족하려고 그런 거에 우리가 신경 쓰고 힘쓰고 할 필요는 사실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더럽게 뭐 괴인처럼 하라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잘 보양하려는 거는 잘 관리하라도 돼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정말 그 안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같이 있는 것이지, 우리의 육체가 아무리 잘났든 못났든 그것이 그렇게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치에 있어서.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주연이 됐다, 조연이 됐다, 그것으로 뭐예요? 캐스팅이 안 됐다도 하고요. 그것으로 취직을 했다, 못 했다도 하고요. 그것으로 사람에게 칭찬도 받고 씹히기도 하고, 그것으로 돈을 벌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괜히 시름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육체를, 얼굴을, 외모를 상품화시켜서 사람들에게 그 다른 사람들이 가진 그 얼굴과 몸으로 쾌락을 주고 성적 자극을 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 돈 벌잖아요. 그리고 또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상품화시켜서 또한 기업을 만들어서 또 그렇게 하고.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그게 언제까지 갈 것이며, 그것이 과연 자기냐고요. 외모가 나냐? 아니지요. 나라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사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다 합해서 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 얼굴, 내몸 보고 막 켜켜거리고서 막 멋있다 좋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의 뭐를 아느냐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받는 허무함과 외로움과 그 고통, 오히려 훨씬 더 그들이 정신적으로 많은 충격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의 이면성, 인간이라는 게 어떤 건가? 자기 눈에 맞으면 이쁜 거고, 자기 눈에 싫으면 싫은 거고, 그 사람들이 왜 싫어하는지, 아까 얘기했잖아. 시어머니가 빨간색 좋아하니까 빨간색 옷만 입어도 싫은,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인간이 말하는 말과 그들이 가진 판단에 우리는 얼마나 좌우되면서 사는지.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사람에게 대인기피증이 걸리면서 인간에게 대해서 정말 많은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기가 막힌 거는 그 인간 중에 하나가 나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건 외모가 새 사람이 된게 사실은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의 출처가 달라진 겁니다. 아담의 자손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출처가 되셔서 그분의 영생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 거예요. 그분의 몸이 우리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집이 내 장막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왜 우리의 몸이라고 하나? 우리의 교회라 하나? 우리가 왜 거기에 일원이 되었다고 하나? 예수님의 몸이 즉 우리의 몸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몸 중에 모든 사람을 다 빼놔도 괜찮아도 예수님을 빼놓으면 그거는 예수님의 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영원한 그 생명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에 이어진 생명 공동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다른 사람이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뭐 몇천 년전 사람이고 또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식구인 거예요. 바울이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내놓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의의 옷을 입으면 그 신령한 옷을 입으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예수님의 영광에 우리도 같이 동참할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 예수님의 그 형상을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낼 수 있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는 거를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지금 어떻게 한다든지 이 몸을 다 어떻게 해가지고가 아니라 이몸 속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그리고 그분이 선한 일을 살아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죽을 것이 그 생명의 삼킨바 되어서 이 죽을 몸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겪는 잠시 받는 지금 있는 그러한 환란의 경한 것이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영원하고 영광에 중한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아무 거리도 없이 된다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매일매일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거기에서 우리는 익혀지고 거기에서 우리의 후패된 것들이 매일 벗겨지고 거기에서 속사람이 매일매일 강건해진다. 다만 편하고 다만 바람 불지 않고 다만 정말 추운 것도 저기 더운 것도 없고 찬 것도 뜨거운 것도 없는 그런 속에서 보호받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할것 같지만 거기 있으면 오히려 그냥 뭐라 그럴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에 그 살리우심 속에서 살리우시는 그 일은 오히려 퇴보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받았던 것이 유익했다. 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이제 저에게 아들이 넷이 있는데요. 이제 막내는 형들이 많이 잔소리를 하면서 자랐고, 뿐만 아니라 아직도 동생이니까 형들이 볼 때는 이제 걱정스러우니까 자꾸 뭐라 그래요. 이렇게 가르치려고 그런다 그럴까? 권면을 하고 어드바이스를 하려고 해요. 물론 사랑으로 하는 줄은 아는데,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이 동생한테는 어떤 때는 부담이 되고 힘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는 지금 아직 기는 상태인데 자꾸 걸는 것만 가르치니까 지금 자기하고는 뭐가 형 말이 틀린 거는 아니지만 지금 자기하고는 좀 상관이 없이 생각이 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밤늦게 저희 셋째 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막내하고 전화를 몇 시간 하면서 이제 막내한테 설득을 하다가 저한테 엄마 그렇게 놔둬도 괜찮아요. 그렇게 이제 막내가 이제 하게끔 해도 괜찮아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게더 좋은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집을 사야 돼서 집을 찾는데 자기가 생각할 땐이 겨울에 집 사는 것보다 여름이 되고 하면은 더 좋은 집이 더 싸게 나올 수도 있고 한데 동생이 지금 더좀 빨리 서두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된다뿐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나오면은 또 동생이 또그 이제 동생 부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혼자서 잘 이렇게 생활을 할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되고 또그 집이 너무나 오래된 집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고쳐야 된다니까 그러면 오히려 집을 사가지고 훨씬 더 스트레스가 많잖냐 뭐 하냐 이제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글쎄 사기 전에 그거를 결정하기 전에 나도 집이 너무 오래되지 않았냐도 얘기해봤고 했지만 문제는 걔네들이 지금 집을 이사 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이들이 선택을 했는데 네가 동생을 도와주려면 집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동생 도와주는 거니까 네가 집 사는 거 같이 사는 거 아니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지 말고 그냥 동생에게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냥 도와줘라.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걔가 예를 들어 자동차를 산다 그랬는데 자동차를 샀는데 뭔가 결함이 있는 걸 샀다. 그래도 그건 또 걔의 문제지. 내가 너한테 자동차를 사라고 돈을 빌려줬는데 네가 잘못 샀구나 하고 계속 그거를 책임지게 할 그런 거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잖냐. 걔가 거기서 또 배워갈 거고, 거기에서 또 자라갈 거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아이돌을 키워나가면서도 부모 도움 없이 자기들이 해나가는 그러한 연습을 한다 그래도 그것이 연습을 해야 걔네들이 자라지. 네가 옆에서 계속 내가 도와주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저렇게 하는 게 좋아 하고 해서 그 아이들에게 유익한 게 아니다. 그 아이들이 손 내밀 때 손잡아주지. 우리가 그 거리에 있으면 되지. 이래라 저래라 한다든지 계속 내가 손을 놓지 않는 건 오히려 그 아이한테 나쁘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걔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니까 이제 그러고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에 삶 속에서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뻔히 우리가 탕자가 되면 어떠한 일을 겪을지 뻔히 아세요. 우리가 지 맘대로 한다고 할 때, 급하게 할 때, 또 자기 욕심으로 할 때, 그 결과가 어떤지 너무나 잘 아세요. 저도 지체들 보면 답이 뻔한 길을 가요. 막무가내로 가요. 그리고 그때는 아무리 권면을 해도 전혀 안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아이에게도 나쁘고 나중에 훨씬 더 아픈 일이 겪게 돼요. 왜냐면은, 뭐, 하나님까지 안 가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합니다. 할 때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 다 하니까. 아니면은, 자식이 원하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니까. 뭔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해놓고서는 문제 났을 때, 있는 대로, 정말 하나님도 원망했다가, 사람도 원망했다가, 그냥 잔뜩 그 문제를 문제시 삼고 거기에서 좌절하고 고민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문제 있다 그래도 그게 우리들 수준이니까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그것
아멘.
갖고 더 슬퍼하고 더 괴로워하고 있는 거는 하나도 유익하고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실패를 쉽게 여기고 그 원인을 간과하고 똑같은 일 자꾸 하는 건 물론 안 됩니다. 그러나 내 맘대로 했더니 이렇더라.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에게 묻고 하자. 그래 제가 막내한테 어저께 형하고 얘기해서 너무 힘들지 않았냐 하면서 전화를 하면서 네가 형하고 의논하고 엄마하고 의논하고 아내하고 의논하고 하는 거 이전에 네가 하나님하고 의논하고 하나님한테 우선 인도를 받아라. 하나님은 지금 너희 집사관사라고 보다도 너의 마음에 행복을 원하셔. 그러면서 제 동생, 아, 저기, 제, 그 셋째 아이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많이 어려운 일을 겪고 살았고,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아직도 계속 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나는 한 번도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일은 없고, 내 어려운 것이 어떤 사람 때문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서 내가 도망가려고 생각한다든지 그 사람을 나한테서 떼어내려고 생각해 본 일은 없다. 왜냐면 우리 사람은 서로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끼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나타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 속에서 살때 사랑하며 살으라 그랬고, 섬기며 용서하며 살으라 그랬고, 인내해서 받아들이라 그랬지. 하나님의 법은 그게 내게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축복받았으니까 나는 축복받은 복된 사람이야 하고 하루하루 사는 데에 자기의 마음을 자꾸 뭐 세워야지요. 그렇지 않고 문제를 들여다보고 자기 감정이나 생각에 휩쓸리는 그러한 자기를 자꾸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오늘 특히 주일인데 다른 거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너는 여태까지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 힘으로 산거 아니고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 거다 알잖아. 그러면 네 앞으로 삶을 네가 가장이 됐다 그래서 네 책임으로 네가 해서 네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는 데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집에서는 가장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아이니까 엄마도 아직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며 받아가며 사는데 네가 튼튼하게 스스로 서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꾸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 그런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그 자체 하나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행복한 사람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지금 제가 내려온 거예요. 근데 정말 저도 아이들을 대신해서 내가 고통받아서 걔네들이 낳을 수 있는 거라면 내 하나 어떤 고통이라도 걔네들 대신해서 다 받을 용의도 있고 그것도 자원하지만 그래서 되는 일 아니잖아요. 내가 대신 죽어서 걔네들이 사는 일도 아니고 대신 고통당해서 걔네들이 행복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 각각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행복이고, 내가 너희들의 의고, 내가 너희들의 생명이고, 내가 너희들의 능력이고, 내가 너희들을 보장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린 그 이상 그분에게 그 각각을 나 자신을 자꾸 위탁하는 거지요. 우리가 나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하나님한테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사는 주제에 남들에게는 그렇게 지시를 하고 남들에게는 우리는 가르치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자기 잘하는 거는 남을 가르치고 싶어 하고요. 남이 잘하고 자기가 못하는 거는 나는 왜 저렇게 못하나 시기하지 않으면 오히려 좌절하고요. 그런 속에서 계속 누구 구간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들 그거는 좀다 벗어버리고 그게 우리들을 괴롭히고 그게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모순이거든요. 보는 것으로, 내 생각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핸들이 된다 얘기입니다. 실제로 사실을 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의 착각 속에서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착각한다고도 깨닫지 않으면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운전은 우리가 핸들 잡고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길을 예수님조차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 앞에 쳐다볼 때딴데 자꾸 쳐다보고 뒤쳐다보고 하면은 우리는 안전하게 갈수 없지요. 내가 이 길일 거야 하고 막 달려서 그 길이 맞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로 그 길인 거를 가봤대든지 아니면 지도를 보고라든지 누구한테 설명을 듣고라도 알고 가는 거지. 그냥 생각 속에서 상상해서라고 하는 거는 사실 맞을 확률이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동서남북도 확인 안 하고, 어느 시인지도 확인 안 하고, 어떤 데인지도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달리다가 내가 목표하는 그곳을 만난다는 거는 거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없는 그러한 그 여행은 뭐예요? 방황이에요. 그냥 여행 자체가 목적이지. 근데 그 여행에서의 목적은 뭐예요? 오히려 거기에서 뭘 배우고 그거에서 뭘 얻는 거잖아요. 그 여행 자체는 뭐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고생스러워도 그 얻는 것 때문에 또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 여행은 방황하고는 좀 달라요, 또. 왜? 얻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 길로 살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도 우리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우리가 핸들을 잡고 갈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니면은 그 길로 인도해 줄 수도 없고 그 방향도 갈 수가 없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어딘지 잘서 있는지 아닌지도 모른다라는 얘기.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담대해야, 내가 정말 강건하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있다. 이 몸을 좇아 살 때는요, 주님을 좇아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몸을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몸에 오셔서 우리 몸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 내가 산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이 육체 안에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거는 몸을 갖고 있지만 몸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몸에 거할 때는 주님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몸을 떠나서, 완전히 떠나서 주님과 함께 하기 원하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기가 좆싸우니 하는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 영원토록 거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지도 않고, 물론 바라지도 않고,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물론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삶 속에서, 이 몸에 있으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을 알게 되고 나타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매일매일 겉사람이 후패하고 속사람이 잘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영광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 근데 그 믿음은 보이는 것을 좇아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몸에 거하든지 떠나든지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육의 어떠한 행위로라도 불가능합니다. 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으로 포장해도 결국은 이기적이고 자기를 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 해봐도 그게 자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내 방법이 옳다, 뭐하다, 아무리 해봐도 그거는 아주 편협한 것입니다. 옳은 게 아닌 거예요. 왜? 눈앞에 것밖에 생각 못하고 하는 거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이 이제 마흔까지 이렇게 해서 서른 아이들이 지금 다 30대에서 40대 요 됐으니까 그리고 가정에 한 가정에 이제 남편이고 아빠들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된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아기로 태어나서 거기까지 가는 동안 저가 쭉 보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아이들을 핸들해서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키웠냐? 아닙니다. 제가 그 아이들 어렸을 때 지금의 아이들의 모습을 하나도 그리지 못했습니다. 저렇게 되리라고 생각한 아이 하나도 없어요. 또 제가 뭐 별로 그런 그림을 별로 그려보지도 않았기 때문에도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한 가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기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다.
아멘.
나보다 그 아이들을 잘하시고, 나보다 그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나보다 그 아이들에게 온전히 유익되고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아멘.
그분이 그 아이들을 버리지 않고 그 아이들과 함께 하셔서 그 아이들을 지금도 다루고 계시다. 그 다룬다는 게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유익하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뭐예요? 축복하신다예요. 걔네들이 높임을 받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낮춤을 받는 것이 축복이고, 그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훌륭하게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강건하게 서는 것이 축복이고, 그 아이들이 죽은 자를 살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뭐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영웅이 되거나 그러한 뭐 신기한 그 영적인 사람이라고 높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조그만이라도 충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거는 뭐저 자신도 마찬가지요. 그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게 하실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니까 아직 포기도 안 하고 그러나 지금 됐다 안 됐다 갖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아직 미숙하다, 아직 더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알지만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짐져봤자 본인이 할수 있는 거 아니고 내가 끌고 가봤자 나한테 끌려서 되는 일이 아닌 걸 아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하는 거고 하실 하나님을 제가 믿는 거고 제가 거기에 어떻게 도움이 돼야 될지를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며 자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 쓰임 받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들의 행복하게 되는 어떠한 거에 제가 정말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라는 자원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 원하는 마음이 저에게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대신 숨 쉬어줄 수 없고 대신 믿음을 가져줄 수 없고 대신 순종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몸이니까, 한 가족이니까 더불어 가는 거예요. 더불어 짐지고 더불어 아파하고 더불어 웃으며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막 두려워했다가 또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그럽니다. 근데 그 두려워할 때의 두려움은 벌을 두려워하고요. 만홀히 여기는 거는 벌을 안 준다라는 것을 악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물론 우리들이 받을 벌, 벌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용서받을 수 있고 모든 죄에서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일, 뻔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말씀대로 안 살으니까 자기의 정력과 욕심으로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세상을 쫓아가서 이 세상 썩을 것을 잡고 거기에 집착하며 그것을 바라며 가는 그 길에서 끝에 뭐가 나올 거라는 거는 사실 답이 있는데,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면 그거는 벌이 아니라 그냥 자연의 법칙 같은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는 그런 법칙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것, 우리의 생각하나,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이 우리 혀에 오르기도 전에,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그분은 다 읽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사실은 다 알고 계시되는 것은 과거의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시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신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로 받아들여 주시는 그 얘기지, 하나님이 진짜로 기억력이 뭐 약해져서 잊어버리신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이 그냥 기억지 않기로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자꾸 옛날 죄를 끌어내서 너 그랬지 하고서 계속 우리를 그런 걸로 인해서 괴롭히거나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옛날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 그냥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갔을 때 우리 마음은 온전할까요? 아니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비춤 받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뭐예요? 또 육의 것, 구수, 내 생각의 소욕에서, 내 감정에서, 내 상황 속에서 자기 유익을 구하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악한 육의 것들이 또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행하면 결국은 그 행한 대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그냥 우편강도처럼 그냥 그러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멋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그냥 회개하고 예수님 받아들이면 돼.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사는 그 행복의 시간을 놓치다니요. 지금 주와 함께 거하는 그 은혜의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 시간을 놓치다니요. 아니요. 세상이 재밌고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세상은 화려하고 뭔가 즐겁고 뭔가 정말 그 흥미 있는데 예수 믿는 거는 침울하고 뭔가 정말 고상하고 거룩한지는 몰라도 하나도 재미없는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사람이 느끼기에 그렇게 느끼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게 선입관이고 그게 편견인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들은 것 같고 자기가 본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우리 한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선입관, 편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일본 선교를 쭉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들은 말 중에 제가 가장 기뻐하는 말. 내가 말하는 그러한 예수님, 자기도 만나고 싶다. 그 말을 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그게 가장 저에게는 참 기쁜 말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제가 주님 하기만 해도 마음이 뭉클하고 정말 눈시울이 촉촉해지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나는 안 그런데 그러면서 벌써 좌절하고 벌써 시기합니다. 왜 선교사님은 그렇게 그냥 복음에 대해서 열정 있고 그렇게 대해서 영혼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왜안 그렇게 되는지 똑같은 성령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왜 그런 은혜를 안 주는지 오히려 화를 내고 막더 상해하는 거예요. 그럴 땐 제가 참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네가 하나님이 이제 쟤 키우는데 나보다 더 나아질 거야. 나보다 더 훌륭해질 거야. 나보다 더 많은 걸 누릴 거야. 네가 내 나이 돼봐. 네가 지금 내 애하고 같은 또래인데. 그러고 달래주지만 나는 왜 조센스처럼 안 되냐. 그렇게 따지고 듣는 사람을 많이 만나요. 그러면 굉장히 사실 참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당신이 만난 예수님, 당신이 아는 예수님 나도 만나고 싶어요. 굉장히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에 대해서 상처를 받은 그러한 그 아줌마가 계셨어요. 한국에서 유명하고 그 정말 사회적으로도 아주 나는 사람이지요. 지식적으로도 모든 것으로도 빠질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신앙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그 상처를 가졌습니다. 자기 가족들이 어려서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이제 많은 죽음을 겪어 했을 때 어느 목사님 와서 회개하라고 그랬고 또뭐 하여튼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그 어떤 버린 것처럼 얘기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많이 그 상처를 받았고 또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뭐라 그럴까 욕심을 부리고 세상적이고 그 사람들의 어떤 이면적인 것들이 훨씬 더어그 정직하지 못하고 소위 말하면 걸림돌이 되었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나는 사실 가장 만나고 싶다면 예수님이야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 그분이 계시다면 내 마음의 모든 거를 가장 똑바로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고 가장 말이 잘 통할 것 같다. 숨길 게 없으니까, 숨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그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사모함. 하나님께서 그 아줌마 지금 세상 떠나셨는데요. 만나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똑바로 보여주지 못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 증인 노릇 못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야지 되는데, 성령으로 안 살고 그냥 육체를 좇아 살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남도 못 오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조그마한 삶에 매일매일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만큼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성령을 좇아 사는 삶에 열심해야 돼. 전심해야 돼. 우리가 몰랐다고 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죄가 아닌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그래서 용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냥 깨닫지 않고 계속 죄지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용서 받았으니까 계속 죄지라고 하는 거 아니고 계속 깨닫지 못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짓게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좇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별한 훌륭한 일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것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사역이나 어떠한 특별한 기적기사나 어떠한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아니면은 자기 만족에 따라서 스스로 재거나 사람들의 그러한 평가에 자기 스스로를 올려놓고 거기에서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속에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하나님이 실수 없이 내 안에서 형제들 안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일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거를 바라면서 그거를 기대하면서 시작하시니까 그날까지 이루심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다 이룬 것도 아니고 다된 것도 아니고 지금도 가는 길이요. 지금도 우리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빨리빨리 평가하고 빨리빨리 답 내려서 빨리빨리 아는 척하고 빨리빨리 포기하고 빨리빨리 주저앉지 마세요. 빨리빨리 두손 들고 나는 다 됐다 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는 지금도 성령을 쫓아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한발한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발걸음이요. 주를 의지하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실망하는 일이 없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다. 그분은 환란을 통해서 인내를 낳게 하고 그걸 통해서 연단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참 소망을 주시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더더군다나 어려운 일들, 그 속에서 우리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선 속에 살리우심을 받고 있는 복된 자들입니다. 제가 아까 저희 막내 아들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전심해라. 우리가 문제가 있고 내 마음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그리고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믿음에서 흔들리고 믿음에서 떨어지기가 너무나 쉽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기도하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우리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는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요. 그리고 보증하시는 일이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 안팎으로 저희들이 겪고 있는 많은 일들, 그러나 그것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능력으로, 소망으로 역사하시고자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 정말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사랑하며, 오늘도 찬양하며,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